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27일 워싱턴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1961년 양국 간 국교 단절 이후 5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회담에서 상호 대사관을 가능한 빨리 개설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일정은 큐바 대표단이 협상에서 무엇을 제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대사관 개설 문제는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과 연계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그러나 대사관 개설과 테러 지원국 삭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인질 참수 영상에 등장했던 지하드 존이라는 인물이 영국인 모하메드 엘무아지라는 보도가 나온 뒤 하루 만인 2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그러나 지하드 존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인에 대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이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당국자들은 앞서 26일 ISIL의 참수 영상에 등장한 남성이 엠와지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동부전선 지역에 중화기들을 재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26일 유럽 감시단을 지켜보는 가운데 데벨체베 인근 전선에서 100mm 야포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그러나 27일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느 때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지난 12일부터 발효된 정전협정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최근 하루 새 정부군이 공격을 받아 병사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6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아무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아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회가 27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지원 4개월 연장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독일의원들은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안에 대해 찬성 542대, 반대 32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독일은 구제금융 연장 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볼프강 슈에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국민들이 유럽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회원국들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는 재정개혁에 대한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2,7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 등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지원 4개월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가 27일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이 장악한 동북부 핵심 지역을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족 민병대 대변인은 VOA에 ISIL과 전투를 벌여 하사케주 탈 하미스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로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쿠르드족 전사들이 최근 며칠간 지상전을 통해 적어도 175명의 ISIL 요원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SIL은 탈탐르 등 하사케주 아시리아 기독교 마을 11곳을 장악하면서 220명의 주민들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수립파 무장 조직 ISIL이 추가로 영토를 점령하지 못할 경우 테러 자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프랑스의 테러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연구단체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ISIL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핵무기 개발 등 불법 활동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돈줄 죄기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This bill will prevent Kim Jong-un and his top officials from reaching those assets.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말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구가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 남북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무기 개발 등 불법 활동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심의에서 일제히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 제114대 회기 첫 심의 안건으로 다룬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드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심의를 시작하면서 이 법안이 소니 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땄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is bill will prevent Kim Jong-un and his top officials from reaching those assets they maintain in foreign banks.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김정은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해외 은행 계좌에 유지하고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현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지난해 발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삭제된 제3국 정부에 대한 제재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he only way for the regime to e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solation is to abandon its current course.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앵겔 의원은 이날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선 현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 법안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겔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s regime represents an imminent threat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effort, to the global economy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공화당의 스티브 샤벨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 비확산 노력, 국제 경제, 국제 금융 체계에 급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하는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3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전략 로켓 부대 회의 사진에서 배경에 보이는 미국 본토 타격 계획 지도의 4대 공격 목표로 텍사스주 오스틴이 명시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털시 게바드 의원도 북한이 자신의 지역구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역시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s they openly continue to develop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their nuclear capabilities, understanding that that
게바드 의원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같은 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27일 전체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 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해 10월 똑같은 조치를 취하면서도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와도 계속해서 직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7월 정례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아태지역 기구로 핵무기 개발 자금과 테러자금 거래 방지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응조치 필요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이번 성명에서도 북한이 지난해 10월 이후 서한을 보내왔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이 기구와 함께 마련한 행동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성명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었고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 역시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하라는 겁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며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웬디 서먼 정무 차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거나 미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웬디 서먼 미 국무부 정무 차관은 2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North Korea cannot obtain the security, prosperity, or respect it wants without negotiating.
북한은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협상 없이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셔먼 차관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책을 고수한 채 새로운 단계로 이어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is young leader has decided to take. Perhaps his father's and his grandfather's approach.
셔먼 차관은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이런 고집스러운 자세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시도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국들의 분열이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시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셔먼 차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iplomatic pressure on North Korea continues to intensify. President Obama.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지난 9월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암울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차관은 지난 25년간 번영을 이룩한 한국과 압제와 궁핍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을 비교하며 북한 정부가 너무 많은 정치적 위험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식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이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남북 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27일 부산시를 방문해 서병수 시장과 환담한 자리에서 서 시장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산시는 북러가 추진 중인 라진 하산 개발 사업에 참여를 타진 중이라며 협조를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독수리 연습의 일환인데요. 한국의 남해와 서해, 동해상에서 차례로 실시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해군이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27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27일 남해 전역에서 적 해상 전투 세력을 경멸하는 전술 기동과 연합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제주 해경 특공대가 참여하는 해양 차단 작전이 펼쳐지고 한국 군 주도로 헬기 이착륙 훈련도 진행됩니다. 이 훈련엔 미국 측 이지스함인 마이클 머피함과 시오크 헬기 등이, 한국 측에선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인 강감찬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해상 초계기 등이 참가합니다. 한국 해군 측은 미군 함정의 방한 일정에 맞춰 연합해상 훈련 일정이 며칠 앞당겨졌으며, 미군 함정은 한국 측 남해 3함대에 이어 서해 2함대, 동해 1함대와 차례로 해상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한 연합훈련인 K-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2일 시작됩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되는 K-리졸브 훈련은 미군 병력 8,600여 명과 한국군 만여 명이,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연습엔 미군 3,700여 명과 한국군 20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 방어 목적의 연례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리졸브 폴리글 훈련은 지난해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올해 키리졸브 훈련은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소수 병력도 참가합니다. 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파견된 스위스와 스웨덴 측은 이번 훈련이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연습에 참관할 예정입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24일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번 연합훈련의 일정과 이번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고 다음 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7일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의 현안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 달 13일에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 13일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임 대변인은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기업인들을 억류하는 조항을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신설하는가 하면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한이 합의한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개성공단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서 이번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한중 FTA도 체결하였고 또 국제적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는 당국 간 합의 위반이며 이번 조치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연히 기업의 의견도 듣고 남북 간의 공동위원회가 있으니까 공동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절차가 없이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예측 가능한 경영을 앞으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금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올리고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내는 사회보험료도 인상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기업협의회 첫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고위 관리들도 참석해서 북한 나선특구에 대한 전력 공급, 또 온성군 철도 개보수 사업 같은 굵직한 경제 협력 사업들을 논의했는데요. 김윤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호 기자.
네.
예. 자, 먼저 북한과 러시아의 기업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북러 기업협의회는 양국 민간 경제 협력과 또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달 초에 모스크바에서 발족했습니다.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됐고요.
네.
러시아 외무부와 경제개발부, 또 극동개발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북러 기업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양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군요.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지난 25일 열렸는데요. 북한에서는 리용남 대외경제상, 또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민간 주도의 기업협의회에 정부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 회의가 갖는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 기업들도 많이 참가했습니까?
네, 기관시설과 에너지 부문의 기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러시아 최대 국영 수력발전회사인 루스기드로, 또 그리고 이 회사의 극동지역 자회사인 라오 동부에너지시스템에서 대표를 보냈고요.
네.
극동지역 광산업체인 노던마인즈와 또 러시아 최대 상업용 차량 제조업체인 가즈그룹, 또 생의약품 전문회사 나노레크도 참석했습니다.
네, 러시아 대기업들이 많이 왔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이 논의됐습니까?
우선 라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보내는 사업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 마무리될 계획인데요.
네.
라오의 알렉세이 카프른 부사장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라선 특구에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은 라선 특구는 앞으로 10년간 총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네.
라선 특구에 대한 송전이 시작되고 나면은 2단계로 이를 보완할 새 송전망과 발전소도 건설될 계획입니다.
네. 이 러시아가 북한을 경유해서 한국에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한국의 최계훈 수자원 공사 사장, 또 러시아 최대 국영 수력 발전 회사인 루스 기드로의 예브게니 도두 사장, 이렇게 세 사람이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네.
극동개발부에 따르면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번 북러기업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거론됐는데요.
네.
루스기드로 측은 다음 주 서울에서 한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북한 대표단에 알렸습니다.
네, 이 북한 내 철도 개보수도 러시아의 역점 사업인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북한 측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의 남양에서 나진을 잇는 150km 철도 구간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네.
북중 국경선을 따라서 철도 구간이 이어져 있는데요. 북한 측의 사업 제안에 러시아 철도공사가 동의를 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중국도 이 철도 구간을 이용해서 라진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또 중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온성군뿐만 아니고요. 북한 전역의 철도 구간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포베다, 러시아 말로 승리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졌는데요.
네.
지난해 10월 평안남도 제동역과 남포역을 잇는 철도 개보수 사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3,500km 길이의 철로와 터널 또 교량이 개보수되고요. 25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자금은 북한 광물 자원을 수출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도 이 사업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데요. 사업 주체인 러시아 합작기업 브리지 그룹이 올해 안에 평양과 남포를 잇는 철도 구간의 설계 또 건설 준비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사업이 논의됐습니까?
러시아 최대 상업용 차량 제조업체인 가즈 그룹이 4.5톤 중형 트럭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이 협의됐고요.
네.
또 북한 김책 제철소 현대화, 북한 광물 자원의 세부 목록 작성, 이런 사업들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네.
북한 근로자들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보내서 건설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러시아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갈루시카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이주법이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이달 중순 북한 근로자 관련 보고를 받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곧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러기업협의회 첫 회의 결과를 김현우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0분 지났습니다. 북한 정부가 최근 발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전 기획관이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제 고립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지도부 안에 혼선이 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접촉과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당국자로 활동했는데요. 현재는 성균관 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김태효 전 기획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한국에서 화제와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북한 정부도 강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회고록 가운데 북한 정부가 적어도 5차례 정상회담을 요구했었고 그 대가로 대규모의 쌀과 비료 등 1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북한 정부가 이렇게 줄기차게 접촉을 한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이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 정부가 먼저 공을 들이고 제의를 하고 그래서 성사가 된 회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 이제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니까 욕심을 낼 것이다, 서두를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오히려 북한이 제의를 해왔고 그 뒤에 요구한 대가라는 것이 결국 그 이전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이제 내용은 달랐지만 유사한 성격이었다 이거죠.
네.
막대한 현찰 또 식량 그리고 전략 물자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회담을 한번 하고 또 뒤에 그런 자금들이 핵과 미사일에 쓰이고 한다는 회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관됐던 것은 어차피 북한이 하던 대로 많은 대가를 받아서 통치 능력을 확대하고 그 대신에 우리 정부가 과거처럼 원했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주고 그런 거래 공식이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혹도 받고 또 북한의 왜곡된 폭로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는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과거처럼 대화에 얽매여서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파행으로 가져가고 더 큰 위험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회담은 옳지 않다. 회담도 잘해야 되고 또 인내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북한 당국은 그 회고록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면서 허위다라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 당국자로서 어떤 반박을 하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틀렸다라고 지적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평양이.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땐 내용에는 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제시를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행사와 언론기고를 통해서 북한 정부의 내부적 취약성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리신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네. 평양 거리를 이제 갔다 온 최근의 방문객들의 얘기를 보면 이제 번화한 거리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예전보다 뭐 경제가 좋아진 것 같다.
네.
그리고 지방에 가봐도 시장과 장마당이 활성화돼 있다. 이런 겉모습만 보고서 이제 북한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일견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작용하느냐 그리고 실제 북한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평양 거리를 보여주려고 하고 또 평양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북한 정권이 소수 엘리트 그리고 평양 위주로 마지막까지 체제를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 때문에 일어난 착시 현상이 아니겠느냐. 겉에서 볼 때는 평양이 괜찮지만 결국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지방 경제 여기에는 그만큼 더 많은 희생과 대가가 따른 결과가 아닌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럼 북한 정부의 돈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다 그런 지적이신가요?
북한이 돈이 넉넉지도 않고요. 또 있다 해도 그것을 핵심 통치 계층을 지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핵과 미사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이 제한된 목적에 쓰이고 있고 북한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만큼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관리들의 그 의식 변화도 관심사인데요.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면 100명 남짓한 수뇌부는 결코 변하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관리들은 한국 친화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뭐 사람의 본능이 다 같겠죠. 정치를 하고 또 리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 정치 권력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김정은 가문의 그 혈통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자기 자신이 또 타협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머지 리더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신분이 보장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기들의 입장이 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면밀하게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어떤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크게 북한에 발생할 개연성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어떤 보장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인지를 지금부터 비공개적으로라도 마음속에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네. 그 청와대에 계실 때부터 그런 변화의 움직임을 좀 감지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어차피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경제가 잘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군 세력이 많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최근 아시다시피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지도부 계층이 느끼고 있는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혼선도 충분히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또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한류 바람이 불고 장마당을 통해 여러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곧 변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적 의식과 또 오랫동안 세뇌된 정치적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류 바람이 분다고 일본 국민들이 한국 정부에까지 뭐 호감을 갖는 건 아니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공동체라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한국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어차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행복과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는 동시에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익숙해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 또 정치적 제약 자체가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한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고요.
네. 지금까지 북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평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올해 안에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세가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오바마 정부도 6년 동안 북한과 여러 가지 협상과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억지로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서 북한 정권과 협상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어떤 합의에 목매일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도 얼마든지 열려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억지력을 갖추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국제공조와 또 한국 스스로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끝으로 그 전직 청와대 당국자로서 북한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북한은 엘리트 계층이건 주민 계층이건 결국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포용해야 될 그리고 통일 한국 국가에서 같이 행복을 향해 나가야 될 동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인권 문제 그리고 한국의 동포로서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우리가 대북 정책을 짤 때는 항상 현재 권력을 누리고 있는 북한 정권의 여러 가지 노림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북한을 어떻게 일관되게 계속 변화시키는 노력을 구사하느냐 그런 문제의식만 잊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협상 등 외교 안보 분야 핵심 당국자로 활동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 전략기획관으로부터 최근에 북한 동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모두 중화기를 철수하기 시작하고 이틀째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휴전협정 준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SIL 참수 영상에 등장한 검은 복면을 한 남성이 쿠웨이트 태생 영국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고학력에 소득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러시아가 지난 12일 독일과 프랑스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네발체베 등에서는 교전이 계속됐었습니다. 특히 중화기를 철수하기 시작하기로 한 시한을 넘기면서 과연 휴전협정이 다시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26일부터 동부정선에서 중화기 철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이틀째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휴전협정 준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중화기 철수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26일 100mm 구경 대포부터 전선에서 철수시킨다고 밝혔고 철수 장면을 담은 사진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반군 측도 26일 휴전협정에 따라 도네츠크에 배치했던 탱크와 다연장포 등을 후방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중화기 철수 작업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앞으로 인도주의적 문제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헌법 개정 등 휴전협정 후속 조치가 계속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반군의 중화기 철수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동부에서 지난 며칠간 반군 공격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틀 동안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군이 여전히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만약 공격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다시 반군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반군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반군 측 대변인인 블라디슬라프 네이네호가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4일까지 전선에서 모두 중화기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수한 중화기들을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탱크와 다연장포, 지대공 미사일 같은 중화기를 제공했다면서 군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병력이 자발적으로 친러시아 반군을 돕는 것이라면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서방의 추가 제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휴전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앞서서 유럽연합이 이미 추가 제재안에 합의했지만 일단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행 시기를 미뤘고요. 미국은 휴전협정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긴장 수준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에 추가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추가로 이뤄지면 휴전협정 이행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 상원 청문회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도 출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클래퍼 국장이 2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한 자세를 묻는 질문을 위원들로부터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살상무기 지원이 필요한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말씀하신 대로 무기 지원에 동의를 하지만 실제 무기를 지원했을 때는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무기 지원에 동의하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 네. 국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러시아도 반군의 무기를 지원해서 폭력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클래퍼 국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가 구소련 연방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외교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 세력이 자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관련 소식인데요. 이 ISIL이 서방인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에 등장했던 이 검은 복면이 지금 화제인데요. 이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가 어떻게 이 끔찍한 살인자가 됐는지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남성이 쿠웨이트 태생인 영국인으로 20대 중반인 무함마드 엠와지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엠와지가 어떻게 ISIL에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현재 여러 가지 증언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국 인권단체 케이지가 26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단체는 엠와지가 영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엠와지가 영국 런던의 중산층 가정에서 낳고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엠와지는 지난 2009년 8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친구 두 명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네. 엠와지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 사파리를 방문하기 위한 단순한 여행이었는데 공항에서 영국 정보당국의 저지를 받았고요. 또 하루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엠와지는 탄자니아로 가기 전에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보내졌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 소말리아 테러 단체죠. 알샤바브에 합류하라는 혐의로 관련 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권단체 케이지는 이 엠와지가 영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정보원으로 활동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뒤에 앞으로 삶이 고달퍼질 거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MRG가 이 영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를 KG 관계자에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KG라는 조직은 인권단체로 테러와의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지원하는데요.
네.
이 KG 측은 MRG가 지난 2009년에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내용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G가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부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MRG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에마지는 쿠웨이트에 정착해서 새 삶을 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했고요. 지난 2014년에 종적을 감췄는데 부모가 실종신고를 한 뒤에 영국 당국으로부터 에마지가 시리아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에마지가 극단주의에 가담한 배경에는 영국에서 당한 그런 부당한 대우도 작용했다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인권단체 케이지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네. 에마지가 기존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려고 했는데 기존 제도가 그런 노력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을 알리는 보도도 있는데요. 에마지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6년부터 이 영국 정부가 이미 에마지와 테러단체 알샤바브와 관련해 에마지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네.
또 에마지가 테러단체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에마지를 조사했다는 거죠.
네.
한편 에마지 친구들은 에마지가 졸업한 뒤에 아프리카 중동을 다녀온 뒤에 극단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도 지금 확실한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원이 공개된 에마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나온 그런 보도들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요. 또 이 동영상, ISIL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비드 캐메런 영국 총리가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신원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 다만 어디서라도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중단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인을 살해한 살인자를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소식인데요. 이 아시아계 주민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학력도 높고 또 재산도 많은 걸로 조사됐네요.
네, 미국 세인트레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이 고학력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유한 재산도 백인을 거의 따라잡았고요. 앞으로 추월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고학력자 비율이 얼마나 많나요?
네, 2013년 기준으로 35살에서 39살 사이 아시아계 가운데 65%가 대학을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율이 백인은 42%, 흑인이 26%, 중남미계가 16%니까 월등히 높은 겁니다.
네.
특히나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이 3명 가운데 1명 꼴인 32%였는데요. 이 비율은 백인은 15%, 흑인과 중남미계는 각각 9%와 5%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고학력 소득 수준, 고학력이 소득 수준과도 직결이 된다는 얘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높은 교육 수준이 곧 높은 임금과 연결돼 있다면서 1989년까지만 해도 아시아계 가정의 재산이 백인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따라잡았다면서 앞으로 이 재산이 몇 년 뒤에는 백인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네, 인종별로 봤을 때 재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1989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요. 1989년 재산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백인 가정의 중간 재산 규모가 13만 100달러에서 13만 4천 달러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가정은 백인 가정의 절반 수준이었던 6만 4천 200달러에서 2013년에 9만 1,400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흑인과 중남미계 가정의 중간 재산이 백인과 아시아계 가정 수준과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흑인 가정이 7,700달러에서 11,200달러가 됐고 중남미계 가정은 9,200달러에서 13,900달러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요. 흑인하고 중남미계 가정의 중간 재산이 백인 가정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흑인과 중남미계 가정의 중간 소득이 백인의 60% 정도였는데 이 재산 규모는 10% 아래에 머물어서 이 재정 구조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네. 흑인과 중남미계 가정이 평균적으로 주택처럼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투자가 집중됐고요. 이자율이 높은 빚이 많았습니다. 네. 반면에 백인과 아시아계 가정은 이들보다 건전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인도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인도가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네요.
네, 인도가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중거리 지대공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국 영공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요격하는 군사 장비를 말하는데요. 인도가 15억 달러를 들여서 오는 2017년까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방공 시스템이 인도에 없었습니까?
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러시아가 개발한 방공 시스템은 운영해 왔는데요. 이 장비가 오래전에 소련이 개발한 걸로 상당히 낡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인도도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무기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에서 전투기 등 무기와 장비를 많이 도입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로 도입선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도가 자체 무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 나렌드라 모디 인조 총리는 앞서 인도가 세계 최대의 무역 무기 수입국이라는 명성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 현재 40%인 무기 국산화율을 5년 안에 70%로 올리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 국방 예산은 한 해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밤에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후에 한때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포 역시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함흥 지역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청진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라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다시 듣는 이야기 미국사 팝스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As they tear your hope apart.
As they tear your hope apart.
당신의 희망을 갈갈이 찢어놓고 tear apart, tear, T-E-A-R, apart, A-P-A-R-T. Tear apart. 뭐뭇을 갈갈이 찢어버리다란 말이죠.
The bear tore our tent apart.
곰이 우리 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침 방송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